이제 2월 둘째 주일인데요, 여러분들. 고막기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많이들 힘들어 하시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 아파서 못 드신 분들인 것 같고요. 일단, 학기가 시작이 될 때는 우리가 힘차게 출발하는데, 한 달쯤 지나면 많이들 지쳐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또, 이전에는 독감도 심하게 돌고, 감기 걸리신 분들도 많은 것 같고요. 여러 가지로 또 아파서 고통 중에 있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12월까지 마태복음 7장까지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이어서 마태복음에서 몇 주간 동안 마태복음 안에서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장에서 3장은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내용, 예수님의 사역의 준비에 관한 기록을 마태가 했고, 4장부터 7장은 메시아 사역이 시작이 되면서 특별히 산상설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천국 백성의 특징에 대해서 또 천국 백성의 목표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8장에서 10장까지는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주시는 또 권세를 보여주시는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8장과 9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신 기록을 마태가 집중적으로 모아서 기록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은 그 중에 세 가지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서 어떤 쪽에 속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병에 걸려 있다는 뜻이 아니고요. 우리의 상황과 비슷한 부분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절에 보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그것은 산상설교를 마치고 내려오셨다는 말씀인데요.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나와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신성을 이미 믿고 있었고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있었음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 있는데 그가 확신하지 못했던 것이 한 가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여 원하시면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고쳐주는 것이 예수님의 뜻인가 예수님의 주권에 대해서 그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레위기 13장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진 중에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격리해야 되는 부정한 그러한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뿐이 아니라 모든 피부병 환자들 중에서 특별히 레위기 13장과 14장은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없다. 그래서 집에도 거하지 못하고 성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완전히 들로 나가서 그 병이 나을 때까지 격리되어야 하는 그런 병을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완전히 나을 때까지 그들은 밖에 있다가 나았다고 생각이 되면 제사장에게 가서 그 몸을 보이고 제사장이 일주일 동안 검사를 해서 깨끗하게 나았다라고 확증을 하면 그때서야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마을로 다닐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정환자가 성 안에 들어오면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나왔다는 얘기는 이 환경이 지금 아직 성으로 들어가지 마을로 들어가지 않은 상황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나병 환자가 들에 거하고 있다가 그 예수의 소식을 듣고 찾아온 것입니다. 저 사람이라면 나를 고칠 수 있지 않겠는가. 지금까지 내가 소문을 들어보니 저분은 단순한 목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고 다들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나를 고쳐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아닌가. 그런데 과연 저분이 나를 고쳐주려고 하실까? 아마 그런 고민을 하면서 나왔겠죠. 그러나 그는 예수님이 있고 수많은 무리가 그를 따르는데 나오면 어떤 위험이 있습니까?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고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에게 접근을 한 것입니다. 나병 환자로 들에서 격리되어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돌에 맞아 죽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예수님 앞에 안전하게 나가서 고침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는 무사히 예수님 앞에까지 왔습니다. 돌에 맞지 않고 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했었겠죠. 주여 원하시면 예수님 앞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게 해주셨으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나병은 질병일 뿐 아니라 부정한, 의식적으로 부정한, 율법에서 죄인으로 규정한 그러한 문제였기 때문에 이 사람의 문제는 이중적이었습니다. 병과 율법적인 부정함이라는 두 가지 문제가 같이 있었는데 예수님에게 그는 목숨을 걸고 나와서 예수께서 그를 고쳐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했던 것입니다. There were two problems. He was a leper. At the same time, according to the Leviticus chapter 13 and 14, he was unclean. And unclean people cannot remain with the people. They have to be isolated and they have to stay outside the town until he is cleansed. That's why he came to Jesus and he risked his life because if people saw him as a leper, he would be stoned to death. So he risked his own life to approach Jesus and ask him, if you're willing, if it is your will, you can cleanse me and I can go back home. And I can go to the temple and worship God. So, would you cleanse me?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십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he stretched out his hand. 손을 내서 그에게 대시며 여러분, 깨끗한 사람이 부정한 사람의 손을, 몸을 되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에 의하면 그 사람도 부정해집니다. As soon as he touches an unclean person or unclean thing, he will become unclean. But Jesus' holiness overcame that.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인간의 그런 부정함을 극복하시고 예수님이 부정해진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깨끗함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I am willing to be cleansed. 예수님께서 그를 깨끗하게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 그가 깨끗해진 것을 그 순간 보았겠죠. 여러분, 뱅허라는 영화를 보셨으면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는 그 모습을 한번 연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옛날 영화가 돼서 여러분들이 뭐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갑자기 나병 환자가 나타나서 사람들이 다 놀라서 엉거주춤하는 상황 속에 그가 깨끗해집니다. 그 순간 본인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주위 사람들에게 내가 깨끗하다라고 소리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Wait a minute. Don't show this to anybody else. Say nothing to anyone. Go to the priest right now.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고 말합니다. Show yourself and have him declare that you are clean. Bring the proof before you go anywhere else. Otherwise,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직 사람들은 그가 고침을 받은 것을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은데 그냥 돌아다니면 돌에 맞아 죽을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호하시고 그가 온전히 그의 스태터스가 회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다른 것 하지 말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제사장에게 빨리 가라고 그에게 몸을 보여서 그리고 제사장이 너는 깨끗하다라고 하는 순간 예물을 드리고 뭐 증명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본문에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제사장의 확증을 받고 내가 깨끗하다는 것을 증명받은 후에 그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고 친구들에게 가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부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진 가운데로 들어올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소외당하고 모든 사람에게 멸시를 받고 있었던 사람인데 예수님 앞에 나옴으로 인해서 그가 깨끗함을 받고 그의 지위와 그의 몸이 깨끗하게 회복된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나병은 구약에서 그리고 신약에서도 누룩과 함께 죄를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그러한 병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병 환자는 이스라엘 진에서는 거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오늘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손을 내밀어 대셨다라는 그 행동입니다. 부정한 사람을 만지는 순간 모든 사람은 다 부정해지는데 예수님께서는 아직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신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어정쩡한 상황이죠. 물론 그가 산에서 설교하시고 오병이어로 5천명을 먹이신 이적을 행하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래도 저 사람이 정말 메시아인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하는 의심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나병 환자를 고친 사건, 특별히 그의 몸에 손을 대시고 그를 깨끗하게 하신 이 사건은 예수님이 거룩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사건이었습니다.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입증받은 사건인 동시에 예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입증하신 놀라운 사건이었음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그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사냥에 계셨다가 내려오셨기 때문에 근처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십니다.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초기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이었는데요.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아마 베드로의 집으로 가려고 하셨던 것 같은데 한 백부장이 그에게 옵니다. 자, 아까는 나병 환자가 왔습니다. 그는 의식적으로 부정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백부장이 옵니다. 여러분, 백부장은 뭡니까? 로마 사람이죠. 이방인입니다. 또 한 사람의 부정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타납니다. 백부장이 와서 주여 내 아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합니다.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내 아이 지금 중풍병으로 굉장히 고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그 사람이 고쳐달라고 부탁하러 온 것이겠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듣자마자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자, 그런데 백부장이 말합니다.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사실 이 대화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보통 이걸 보면 백부장의 어떤 겸손함이나 이런 걸 많이 생각합니다.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엇이죠?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가면 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부장의 대답도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주여 내 집에 오심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당신이 우리 집에 오면 부정해집니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손님에 대한 예의를 지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자기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분으로 그가 인정하고 있음을 봅니다. 말씀만 하시면 내 아이는 낫겠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두 아들이 내가 한 말대로 움직인다고 그렇게 설명하면서 예수님 나의 나보다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말씀만 하면 내 아이는 낫겠나이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대답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을 인정했을 뿐 아니라 자신은 부정한 사람이라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백부장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The centurion was a Roman soldier. He was a Gentile. So he was also unclean according to the Jewish law, the law of Moses. So when Jesus said, I will go and heal him, Jesus actually once again risked becoming unclean if he were a man. So the centurion responded, I cannot accept that. I'm not worthy of that. That means you're a holy person as a Jew. I'm unclean, unholy Gentile. So he was not only polite, but also he also declared that I am under your authority, so you don't have to come. Just say it, and he'll be healed. So his answer was also double-fold, two-dimensional responses. Jesus once again risked becoming unclean.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신 사건이나 이방인의 집에 가려고 하셨던 이 사건은 예수님의 의도를 보여줍니다. Jesus showed his intent that he didn't mind becoming or risking to become unclean. He dared to go to the Gentile's place. He dared to touch the leper. Just like he dared to come down to earth in the form of a sinner.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만지신 것, 이방인의 집으로 가시려고 한 것, 더 크게 보면 예수님이 죄인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려고 한 것과 연결이 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질병을 고치셨다는 그것만 강조하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이 모든 일들과 말씀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지금 대조해주고 있습니다. He's trying to show us that this is what the Messiah was all about. He dared to come to the earth in the form of a sinner. That's why he always touched the unclean people. He always went to the places of unclean people. So it's not only the physical healing or physical contact. It has the spiritual meaning. That's what Jesus wanted to do for us. He dared to come down to earth in the form of a sinner to save us from our sins. 그렇죠? 부정한 나병 환자를 만지시는 순간 그가 깨끗해졌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순간 그 십자가의 보혈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깨끗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단순히 사람들의 병을 고쳤다는 것을 끝나는 스토리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죄성을 해결하실 수 있는 예수님은 하늘에서 그냥 내가 너희를 죄사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셨던 분임을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심으로 그리고 이방인의 집으로 가려고 하심으로 예수님의 그 의도를 그리고 그 목적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을 칭찬하십니다.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그러면서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구원이죠?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와서 이방인들을 얘기합니다. 많은 이방인들이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이스라엘 사람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족장들이었고 이스라엘의 조상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특별히 족장들과 함께 천국에 갈 것임을 말씀하는데요. 반면에 12절에 가면 그 나라의 본자손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은 오히려 어두운데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일을 단시해야 됩니다. 나병 환자는 진 밖에 쫓겨났다가 이제 진 중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나 그러한 예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들은 진 밖으로 쫓겨나게 될 것임을 상징적으로 설명합니다. 이방인이 이스라엘 공동체로 들어옵니다. 백부장이. 그러나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유대인이라고 할지라도 이방인과 같이 어두운 데로 쫓겨날 것임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백부장에게 가라. 내 믿음대로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말씀하시는 순간 사인이 나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8장과 9장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어떻게 고치시는가를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의 집에 들어갑니다. 14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알아누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의 손을 만지시죠. 물론 열병은 부정한 병은 아니었습니다만 예수님은 그냥 말씀으로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백부장의 하인은 말씀으로 고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병자들의 몸을 만지십니다. 손을 잡고 그렇죠? 그의 몸에 손을 대시고 오늘도 여기에서도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만지니까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그 즉시로 일어나서 예수님께 수종을 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가 저물매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들을 데리고 오고 또 병든 자들을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셨다. 마태가 상당히 좀 자세하게 16절을 쓰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귀신 들린 자와 병든 자를 이렇게 따로따로 설명함으로써 모든 병이 다 귀신 때문에 온 것이 아님을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입니다. 병이 들었으면 우리는 잘못하면 그런 실수를 합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그런 다른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하던 것 같은데 큰 병에 걸리면 그 사람 신앙이 좋은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이렇게 우리가 잘못 비난을 하거나 비판을 하는 실수를 많이 하는데요. 마태는 여기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병든 것이 다 죄나 귀신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차적인 정리를 해줍니다. 17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진료하셨도다. 실제로 이사야 53장 4절을 인용한 것인데요. 이사야 53장 4절은 조금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치고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그가 자기의 죄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 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치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He took us took our own pains and he took our sorrow upon himself. 그것을 인용하면서 마태는 그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치고 He took our illnesses and bore our diseases 라고 바꾼 겁니다.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지시기 위해서 오셨도다. 라고 해석하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병과 아픔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임을 이사야 53장 4절을 인용하면서 이제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마태가 선언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 그런 얘기를 하죠. 10장인가 나오는데요. 당신이 정말 오실 그이가 맞습니까? 할 때 예수님의 답이 뭐였습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가서 너희가 본 것을 그대로 전하라. 뭘 봤어요? 앉은 뱅이가 일어나고 그렇죠? 귀머거리가 듣고 눈먼 사람이 보고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되지 않느냐. 너희가 이것을 지금 보지 않았느냐. 그게 무슨 뜻이냐. 요한이 잘 아는 것이죠. 이사야 53장 1절입니다. 53장입니다. 이사야 53장을 말씀하시면서 요한에게 가서 전하라고 합니다. 나로 인하여 실족지 아니하는 자가 보이리라. 모든 것을 보고도 믿지 않는 자들은 실족하는 자들이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마태는 오늘 이사야 53장 4절을 인용하면서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별명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오신 그분이 바로 이 나사렛 예수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것은 우리의 병만 고쳐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뜻일까요? 마태의 의도가 그것이었을까요? 그렇게 생각만 하면 우리는 기복신앙으로 빠지게 됩니다. He came to take our illnesses and bear our diseases. Does this mean he's just simply a physical healer? Or is he more than that? If we confine him to the physical healing, then we're not so much different from the prosperity gospel believers. Health and wealth gospel. That is, if you believe in Jesus, you'll be healthy and you'll be rich. And Jesus is not that kind of Messiah.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의 병만 고쳐주시고 건강과 부를 위해서 오신 분은 아니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가난하게 홈리스에서 가셨을까요? 예수님도 떵떵거리면서 벤츠 몰고 다니셨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하셨습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더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스토리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가난한 자로 오셨습니까?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그 부요라는 것은 물질적인 부를 말씀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영적인 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연약한 것과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다 그랬는데 이것은 우리의 육신의 병뿐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병, 우리의 마음의 병을 다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먼저 우리의 영혼이 치유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실 때에는 이 남병 환자를 고치신 것처럼 또 우리의 육신적인 연약함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신 사건은 두 가지 차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육신의 병도 고침을 받았고 그가 이스라엘 공동체에 다시 들어올 수 있는 영적인 신분이 지위가 회복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고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육신의 문제만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온전히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짐의 인스트럭터로 오신 분은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머슬은 별로 없을지 몰라도 육신은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평강을 누리기 때문에 우리는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프신 분들은요 병원에 가시기 바랍니다. 가시면서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아프더라도 예수님 때문에 이것을 이길 수 있고 아픈 상태, 연약한 상태 속에서도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나는 아프니까 아무것도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병마에게 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비록 연약하더라도 그 연약한 가운데 나는 강할 수 있다. 라는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렇게 된 나병 환자는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님께로 왔던 것입니다. 8장과 9장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말씀하시는데 중간중간 제자를 부르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나를 따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겠지만 오늘은 병을 고치신 것에 집중해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병을 짊어지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은 우리의 건강과 축복만을 위해서 오셨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기복신앙에 빠져들 수밖에 없고요.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기독교 귀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복신앙 그럼 굉장히 수준이 낮게 들리죠. 그런데 그것을 아름답게 승화한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많은 신학자들이 기독교 귀족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없는 것 같아요. 미국에는 기독교 귀족이 없나 봐요. 한국에만 나오는 말인데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 폼나게 살 수 있다. 교회에 와서도 좋은 자리에 좋은 옷을 입고 와서 앉아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도 교탄일 게 아니고요. 한국에 가면 큰 교회 가면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작은 교회 절대로 안 갑니다. 큰 교회에 가고 그들의 신분과 지위를 마음껏 나타내고 과시하고 누리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아주 예배도 잘 드리고요. 헌금도 잘하고 모든 모임도 잘 참석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그들의 삶을 축복하시는 한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 않는 순간 그들은 믿음을 떠납니다. 미국 신앙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분들이 한국교회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기복 신앙이 아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혹시 거기에서 좀 더 승화된 기독교 기적의 상태로 빠지신 거 아닌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느냐? 아니면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현대판 바리새인이 되어가고 있느냐? 신분과 지위를 누리기 위해서 강남에 있는 교회를 가야 되고 큰 교회를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교회 가기 싫다는 분들 가면 봉사해야 되고 귀찮다. 예, 기독교 천민이 되시기 바랍니다. 귀족이 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우리가 그것을 잘못 해석해서 건강과 부와 세상의 지위를 누리는 것이라고 착각하면 우리는 모양은 달라도 여전히 기복신앙의 나락에 빠지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치유하는 메시아로 오셨다고 마태가 17절에서 선언했습니다. 이것은 육신뿐 아니라 영혼을 고치시는 구원자 예수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8절 이하에 바로 제자들에 대한 말씀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그 부분은 이제 다음 시간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은 마태는 4절만 인용을 했지만 이사야 53장 4절 다음에 5절에 보시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He was pierced for our iniquities.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He was injured. Because of our sins. 바로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6절에 가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함께 제 길로 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제 앞에서는 연약한 것을 짊어지신다 그랬는데 6절로 가면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말합니다. For we all like sheep went astray. But the Lord have him bear all our iniquities. 연약한 것, 질병을 짊어지시기 오셨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고난을 상징하는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을 고치시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영혼을 고치시기 위해서 예수님, 그가 찔리고 상함을 받으셨다고 이사야 53장 5절이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짊어가시기 위하셨음이라고 6절이 결론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모든 짐을 지고 가셨습니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 그리고 모든 연약함을 이기시고 승리하심으로 그 승리를 우리에게 돌려주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면 천국에 가면 우리가 다시 어린 양을 만나게 되는데 거기에는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죽음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몸 안에 살기 때문에 여전히 죽게 되고 병에 들 수도 있고 고통을 받게 되지만 우리가 다시 새로운 몸으로 부활을 해서 천국에 가게 되면 거기에는 아무런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는 곳이라는 것을 요한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지고 가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11장 28절에서 이렇게 초청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다더라 다 내게로 오라. He came to take all the burdens away from us. That's why he speaks of this invitation in Matthew 11:28. 'Come to me, all who labor and are heavy laden or heavily burdened. I will give you rest.' 이것이 예수님의 초청입니다. 우리가 다 주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짐을 지고 가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내게로 오라고 이렇게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짐은 물론 마태복음에서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죄의 짐을, 율법주의의 짐을 말씀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철저히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것 너희가 질 필요 없다. 다 나에게 오면 그 짐은 다 해결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마태복음 11장에서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짐은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여정을 가면서 지고 가는 또 다른 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굉장히 힘들게 끙끙거리며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병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병 때문에, 우리 영혼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많은 짐을 지고 갑니다. 그렇게 자기 짐을 지고 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 예수님께 나아가면 쉬어지느냐? 쉬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테스트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서실에서, 연구실에서, 사무실에서, 가게에서, 가정에서, 예, 부엌에서 힘드시면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힘든 것이 내가 하는 일이 없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내가 이 믿음 여정을 가면서 지고 가는 짐은 더 이상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All our loads, heavy weights, will become lightened as soon as we look at the cross. Because he took all the burdens of the sins of humans, mankind.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의 짐은 한없이 가벼워질 것입니다. 너희는 내게 와서 배워라. 이는 내 먹이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는 그가 너희를 사랑하심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이것은 육신적인 짐뿐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모든 상처와 근심도 다 치유해 주시고 가능해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2장 24절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이사야 53장을 베드로가 인용하는데요. 그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의 죄로 대하여 우리가 죄로 대하여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느니 By his wounds you have been healed.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이신 감독에게,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You are like sheep going astray. Isaiah 53:6 is quoted again. You are all like sheep going astray, but now you have returned to the shepherd and overseer of your souls.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백부장의 아이를 고치시고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영혼과 육신의 병을 치유해 주신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나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히브리서의 저자는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그를 승천하신 예수라고 소개하는데요.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신 이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이 말씀을 잠깐 고치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He knows. He sympathizes our weaknesses because he was tested in all things as we are.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보다 우리보다 더 큰 시험과 고통을 받으셨죠? 여기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보신 분 없죠? 실수로 못질을 손에 하신 분 혹시 있나요? 아니면 망치로 손을 때린 분은 있을 거예요. 예수님처럼 손과 발에 못이 박혀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크고 작은 아픔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 하늘 위에서 보시면서 내가 기도할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구경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조금만 더 참아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고난받는 자에게 찾아오십니다. 괴부는 방관자가 아니라 아픈 자에게, 병으로 신음하는 자에게 병실로 찾아오시고, 도서관과 연구실에서 땀을 흘리고 공부하며 지치는 학생들에게, 연구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가정과 자녀의 문제로 눈물을 흘리는 부모에게, 일터에서 땀 흘리며 수고하는 모든 자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땀과 아픔과 눈물을 함께 나누시는 대제사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외롭게 혼자 아파트에서 공부한 유학생활 하시면 힘드실 때가 많이 있죠. 외로워서 눈물 흘리실 때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앞에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혼자서 외롭다고 처량하게 울지 마시고요. 옆에 있는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세요. 예수님 지금 굉장히 힘듭니다. 외롭습니다. 춥습니다. 배도 고프고요. 예수님이 나도 안다. 나도 그래 봤다. 대답하실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보고 있다가 깜짝 놀라죠. 야, 우리가 세 명 던지지 않았냐? 근데 왜 네 사람이야? 어떻게 된 거야? 그대로 불러냅니다. 세 명만 나오죠. 머리 털도 그슬리지 않았다. Three friends of Daniel were thrown into the furnace. And the king saw that there were four men. So he asked his soldiers, didn't he throw three men? Why do I see four? Take them out. They were not sent. They were by their hair. 여러분, 이 놀라운 스토리가 실제로 18년 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2010년에 실내에 있는 상관이 무너진 사건 기억하시나요? 33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33명의 광부가 상관이 맞췄습니다. 33 miners in Chilean desert mine. They were hopelessly thrown into the mine because it collapsed. For 10 days, nothing could be done. 칠레 정부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고, 그들은 죽음을 눈앞에 두고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에서 많은 선진국들이 구조대원들과 구조장비를 보내서 60일을 작업을 합니다. 60일. 그들은 70일 만에 구조가 됐는데, 여러분, 영화 보시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살아남을 수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70일 동안 탄광에서. 탄광이 묻혀 있었습니다. 열흘 정도 지나서 이제 채굴이 뚫기 시작이 됐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있다는 걸 그들이 알았어요. 그런데도, 거기 뭐 바위가 있고 뭐 이래가지고 들어가지 못한, 뚫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구조대가 왔는데도 60일 동안 아무런 도움이 오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더 절망하게 됩니다. 영화를 보시면. 근데 극적으로 그들이 구조가 되었습니다. 33명이 다 살아나옵니다. 기자가 가서 물어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33명이 다 살아나올 수 있었을까요? 기적입니다. 한 분이 대답하죠. We were not 33, we were 34. 무슨 뜻이에요? Jesus was with us. 예수님이 우리 함께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견딜 수 있다. 라고 그가 대답한 것을 봅니다. 다니엘의 제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찾아오셨던 예수님. 칠레 큰관에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연약함과 마음의 상처를 그리고 모든 고통을 예수님은 지금도 바라보시고 우리의 고통의 현장에 찾아오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유학생활, 이민생활 속에 많은 힘든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을 예수님 몸소 체험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장 16절, 바로 그 다음 구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대제사장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체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 속에 있을 때마다, 연약함 속에 있을 때마다 그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한다고 히브리서 저자는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연약함과 여러분의 아픔과 여러분의 땀과 눈물과 고난을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그 모든 것을 신실하신 아버지께 또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 맡김으로써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보여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우리의 영혼의 연약함을 대신 지고 가시기 위해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것을 병자들을 고치심으로 먼저 보여주시고 그것이 육신의 병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병으로 병까지 치료하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을 보여주신 놀라운 기록이었음을 저희가 바라보며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 또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병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우리가 아프고 힘들 때마다 일하며 공부하며 외롭고 힘들 때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아픔의 현장에, 우리의 연약함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시고 그러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치유하심을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